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을 비롯한 세계에서 반테러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격퇴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접국인 예멘과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살만 국왕과 최근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만 국왕이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태 지역 국가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상품과 서비스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들로 러시아와의 단일 전력망 구축 사업과 입자 물리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러시아 측과 양국 간 기업 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항공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은 현재 유럽의 난민 사태가 절대적으로 극적인 상황이라며 개별 유럽 국가들이 아닌 유럽연합이 직접 난민 담당 시설들을 관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리사 플레밍 UNHCR 대변인은 4일 난민 위기가 일어난 뒤 유럽 국가들의 태도와 정책의 차이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담당 시설들이 UN과 국제이주기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토니오 구테레즈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 위기가 유럽연합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며 현 사태가 계속되면 미립국 업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외무장관들은 4일 룩셈부르크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가 3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해병대의 신형 수송기 MV-22 오스프리와 미군 강습 상륙함,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휴가와 호버크래프트형 상륙함 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상륙함에서 무기와 군수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후방 지원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돈브리츠 2015로 명명된 이 훈련은 양국 정부가 지난 4월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병력 1,100명이 참가했으며 미군 이외에 멕시코군과 호주군 등도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1일 발생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극우 민족주의 정당 스보보다 소속 고위 인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스보보다 당수인 올렉 타그니복이 4일 내무부에 소환됐습니다. 현지 언론 키예브 포스트는 타그니복을 인용해 스보보다 당원 2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1일 폭력 시위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보보다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의회 건물 주변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경찰과 군인 14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5일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비방하며 남북 합의 이행까지 위협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말씀한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국 간의 북핵 후속 3자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력회사가 올해 안에 북한 라선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유럽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잇따라 지원에 나섰습니다.
So the Shelterbox Operations Team has received a request.
워싱턴에서 다음 달에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내륙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비방하며 남북 합의 이행까지 위협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날로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의 발언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말씀한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에 이행 여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지난달 25일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발언에 대해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야기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합의 정신에 저촉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당면한 남북관계 일정마저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통일이나 남북 문제를 언급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중국의 전승절을 계기로 가까워진 한중관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조평통의 이번 비난이 다소 낮은 수위인 관영매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나온 점과 북한이 여전히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있을 남북 대화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온결회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이 성실하게 이행되며 관계 개선의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남북 모두 우선순위가 다르긴 하지만 대화를 원하는 만큼 당분간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의 해석을 두고 남북 간 공방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북한 문제 해결의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하며 빠른 방법 역시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아직도 역사인식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선 대승적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해 시진핑 주석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따로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껄끄러운 북중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따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비서와 시 주석의 단독 면담 여부는 북중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 전달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평양방송은 최 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뒤 3일 오후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비서는 지난 2일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뒤 여러 차례 시 주석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일 밤 랴오이타이에서 이루어진 시 주석과 각국 대표단과의 단체 접견 행사와 시 주석 내외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3일 오전 베이징 태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과 오찬 리셉션에 참석했고 시 주석 부부가 열병식 행사 직전 개최한 외국 정상과 대표들을 위한 환영 행사와 기념 촬영에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 주석과의 별도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과의 면담도 없었고 김 제1위원장의 친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비서는 특사로서가 아니라 축하사절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맹관계였던 중국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면서도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보인 최근 행동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친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직접 자기 의사를 보내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최룡해를 좀 더 대우해서 보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전용기를 내준다든가, 근데 그냥 뭐 일반기로 해서 갈아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김정은의 복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사로서 간 것도 아니고 신서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이 처음부터 시 주석과 만날 욕심이 없었던 것 같다며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에 특사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승절 행사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베푼 극진한 대접은 김 제1위원장을 매우 불쾌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북중 관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어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긴장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쪽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주선을 내세우면서 일정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긴장과 어떤 경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기분은 나빴겠지만 이번 행사가 향후 북중관계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도 축하사절을 보내 체면치레를 했고 중국도 열병식 참관 때 국가 정상이 아닌 최 비서를 비록 끝자리지만 맨 앞줄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만나진 못했지만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같은 핵심 인사를 만났다면 이번 행사가 향후 북중 관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국 간의 3자 북핵 후속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상호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중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중, 미한일 간의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한중 6자회담 차석대표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또 워싱턴에 이어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대사들과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 부대표도 다음 주쯤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때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 등의 대화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협의에 대해선 중국이 아직 조심스러워한다고 밝혀 향후 미한, 한중, 미중 등 양자협의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이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이 미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무역회사 두 곳을 포함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 8개국 23개 외국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은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 등 두 곳입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회사들을 포함한 23개 기업들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이란으로부터, 2005년 1월 1일 이후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품목을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새로운 개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용각산 무역회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청송연합과 단군무역, 조선광업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현재는 제재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제1회 동방경제포럼이 지난 3일 개막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력회사는 첫날 회의에서 올해 안에 북한의 라선에 전력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3일 동방경제포럼이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북한의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한국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24개국 1,500명의 정부관료와 기업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내 회의에서 러시아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의 세르게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라선에 15에서 4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전력 공급 사업을 위한 예비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급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망과 선로 전압의 종류에 따라 사업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110에서 220kV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을 400MW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3일 별도의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북한과 러시아 간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철도 현대화와 라선시 전력 공급,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현재 러시아 교통부가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 문제와 관련해 실무진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양국 전문가들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용남 대외경제상과 갈루슈카 장관은 이 밖에 라진 핫산 사업 이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의 대표격인 이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철도로 라진까지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한국의 항구로 운송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합작회사인 라선 콘트랜스가 9월 말에 한국까지 시범 운송을 또 한 차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방경제포럼 주최 측은 당초 러시아와 남북한 정부, 기업인 대표들이 삼각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국제 민간 단체들이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잇따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실은 3일 VOA에 최근 북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번 지원이 국제적십자사 IFRC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임시 거처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현재 긴급대응 조정실을 통해 북한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6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 의료구호 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함경남도 지역에 긴급 의료구호 세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현재 수질과 위생 전문가 한 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위생과 보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수질과 위생, 영양과 관련된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라 함경남도와 평양 구호물자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방수천과 천막,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 정화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힐러 구두연손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선적십자회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대비해 라선시 인근 창고에 구호물품을 마련해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북한 수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8월 22일에서 23일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와 유럽의 일부 대북구호단체들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민간구호단체인 벨트운게르협회 세계기아원조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단체 관계자 2명이 현장에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변인도 3일 VOA에 북한 당국이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쉘터박스도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독자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 뒤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Shelterbox operations team has received a request from North Korea for assistance and we are currently assisting.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재 북한 무역선과 접촉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미국의 민간단체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수해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었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수해 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지원한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은 미리 예정된 것이었다며 10월에 북한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에서 다음 달에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0월 27일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국제변호사협회 북미지부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디펜스 포럼,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위원회,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공동 주최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안보를 우선시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북한의 도전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접근법일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존의 대북 제재와 새로운 제재안, 과거와 현재 북한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2월에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보건 의료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이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부 하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하는 탈북민 보건의료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통일보건의료학회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함께하는 탈북민 보건의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 대상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전우택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탈북자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남한에서 그분들의 삶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오늘 같이 토론을 할 겁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 말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된 것들이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제대로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연습 과정이자 또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3만 명을 제대로 끌어안고 이들과 같이 잘 살 수가 없다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의 2,500만 명 북한 동포들과 같이 살기 어렵다라는 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또 같이 협력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사무관은 하나원 입소교육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국내 입국에 하기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은 건강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외공간에 있을 때는 응급환자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약까지 투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입국에서는 보호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전염병 관리, 중환자 위주로 건강관리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단계로 하나원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정규 의료진이 배치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원에서 협력병원을 확보해서 나가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 나가면 하나센터에 동행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사무관은 이어 하나원 교육생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부속의원인 하나 의원을 정규의사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을 정비해 종합의료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정희 사무관이 하나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이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두 가지 동맹으로 나뉘어져 있는 SFH라는 척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탈북민이 역시 대조군보다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부분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지원 욕구가 높은데 이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원할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미충족 의료 사이의 이유가 50%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을 하셨고요.
전정희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사무관과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의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하나원에서의 의료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 하나의료원을 종합의료지원센터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지역기반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든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북한 의료연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저도 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점이나 조금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게 그 진료를 보기 시작했을 때 과거에 하나원에서 처음 환자분들이 왔을 때 기록들을 전혀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또 탈북민 의료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이 따라야 되며 펀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것도 조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진료할 때 의사들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금 북한 상황과 오신 분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진료하는 의사들이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하나의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국립서울병원 등에서의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20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라고 유엔 난민기구가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ISR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기와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과 인도 등이 실시하는 해양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는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알아보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열악한 난민선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는 4일 성명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2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에만 이 난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이번 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사망한 난민도 이미 2,600여 명에 이릅니다. 난민들은 불법 밀입국업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요. 대부분 지중해를 건너다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오스트리아의 한 도로에 버려진 냉동차 안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 등 70여 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지금까지는 난민 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구테레스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구데레스 대표는 지금 유럽은 난민 사태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으며 각국이 계속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밀입국 억자들만 도와주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서 비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인데요.
예.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주 초 유럽연합 각국이 경제력과 크기, 즉 국토 면적 등을 따라서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제안했고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유입이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이들의 수속을 담당할 사무소를 설치하고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예.
원하는 곳에 정착하도록 돕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는 3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구성력 있는 난민 수용 쿼터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데레스 유엔 난민 최고 대표의 성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 인구는 5억 명이라면서 난민들이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 대규모 난민 분산 수용안을 제안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그동안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영국도 4일 난민 추가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얼마 전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시리아 소년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큰 슬픔을 느꼈고 영국은 앞서 약속한 5천 명 외에 수천 명의 난민을 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독일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숫자입니다.
예, 시리아 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의 3살배기 소년인데요.
예.
시리아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 터키로 탈출했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기 위해 그리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가 익사한 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형처럼 작은 몸집의 꼬마가 해변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서 숨져 있는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광경이었는데요.
예.
터키의 한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은 순식간에 각국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난민 문제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시리아 등 폭력 사태로 갈 곳이 없어진 난민들에게 유럽행은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요. 아일란의 가족도 쿠르드족 출신으로 시리아의 코바니에서 내전을 피해 다마스쿠스로 왔다가 다시 터키로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일란은 사고가 난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살 난 형과 함께 작은 배에 탔다고 하는데요.
네.
배에는 모두 12명의 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직후 파도가 일자 선장은 배를 버리고 혼자 달아났고 어쩔 수 없이 아일란의 아버지가 배의 키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군요.
네, 높은 파도에 결국 배가 뒤집혀졌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구명조끼 등은 모두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결국 가족과 다른 난민들은 배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어머니와 어린 형제는 익사한 채 발견됐고 아버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도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자신은 더 이상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으며 고향인 시리아 코바니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묻은 뒤 무덤 곁에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둘을 모두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이 헝가리 기차역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수천 명의 그 난민들이 발이 묶인 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또 다른 그 난민 문제인데요.
예.
이들은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에게 비자, 즉 입국 사증 없이도 서유럽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다페스트 켈레티역에 모였는데요. 첫날에는 2천 명 넘는 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난민을 통제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난민 문제를 주변국에 떠넘긴다는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난민들의 기차 탑승을 막았습니다. 킬레티역 주변에서 노숙하던 난민들은 경찰이 철수하자 너도 나도 열차에 올라탔고요. 이 기차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인근 비치케역에 멈춰섰습니다. 난민들은 캠프로 돌아가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에 하차를 거부하고 독일로 가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난민과 헝가리 경찰은 이틀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용기와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우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이 나온 건 최근 시리아 정보군 병사들이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들리브주 인근에서 러시아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러시아 공군이 운영하는 최신 수호이 34 전투기로 보이는 기체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개입했다면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순입한 무장세력, 즉 ISR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란 관측입니다.
네, 미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3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위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을 했는데요.
네.
어니스트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접했고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 중이라면서 하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은 그 목적에 상관없이 영내 안정을 저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문제 보도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ISIL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설사 있더라도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군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하는 등 이미 정당성을 잃었으며
예.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면서 ISIL 격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몇 안 되는 우방으로 그동안 시리아 사태 관련해 아사드 정권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시리아 내전 사태가 벌어진 지 4년이 지났고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러시아의 개입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또 우려가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조기 총선거를 통해 반군 측의 권력 일부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조기 총선으로 가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ISR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도 강조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4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관은 러시아의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단일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과학, 교육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네, 뭐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줄이면 러시아에 좀 돈 좀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조건이 어떻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경에서 바로 8일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입주자들은 보험료 또 세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도 이번 그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요.
네, 이날 경제 포럼에서는 한국 정부의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예.
윤상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알렉산드로 갈루슈칼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함께 한러 기업 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과 항공협정도 체결했다고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러시아와 북한은 항공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은 러시아 연방항공청의 알렉산드로 네라디코 청장과 북한 민영항공총국의 강기석 국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대로 짧게 한 가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서 미국과 인도 등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혔네요.
네, 인도를 방문 중인 케빈 앤드류스 호주 국방장관이 3일 밝힌 내용인데요. 앤드류스 장관은 다음 달 미국과 인도, 일본이 인도양 펭골만에서 벌리는 말라바르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서 초청을 받는다면 수락한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중국 때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말라바르 군사훈련은 인도군이 주관하는 해상훈련인데요.
네.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훈련입니다. 호주와 일본은 지난 2007년 싱가포르 미국과 함께 벵골만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했었는데요.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자 이후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8년 만에 말라바르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고 호주도 이번에 공개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내륙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역시 오늘처럼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역시 흐린 가운데 오후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 26도. 황해도 해주는 구름 많겠고 개성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가 19도, 개성 21도, 낮 최고 해주 23도, 개성은 25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2도. 함경도 함흥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2도. 함경북도 청진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 량강도 해산 역시 구름 많고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1도. 자강도 강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태 지역 국가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상품과 서비스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들로 러시아와의 단일 전력망 구축 사업과 입자 물리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러시아 측과 양국 간 기업 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항공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을 비롯한 세계에서 반테러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접국인 예멘과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살만 국왕과 최근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만 국왕이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은 현재 유럽의 난민 사태가 절대적으로 극적인 상황이라며 개별 유럽 국가들이 아닌 유럽연합이 직접 난민 담당 시설들을 관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리사 플레밍 UNHCR 대변인은 4일 난민 위기가 일어난 뒤 유럽 국가들의 태도와 정책의 차이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담당 시설들이 UN과 국제 이주기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난민 고등판무관은 난민 위기가 유럽연합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며 현 사태가 계속되면 밀입국 업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과 일본의 육해공자위대가 3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해병대의 신형 수송기 NV-22 오스프리와 미군 강습 상륙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휴가와 호버크래프트형 상륙함 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상륙함에서 무기와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후방지원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돈브리츠 2015로 명명된 이 훈련은 양국 정부가 지난 4월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0일 발생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극우 민족주의 정당 스보보다 소속 고위 인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스보보다 당수인 올렉 타그니복이 4일 내무부에 소환됐습니다. 현지 언론 키예브포스트는 타그니복을 인용해 스보보다 당원 2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1일 폭력 시위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보보다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의회 건물 주변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경찰과 군인 14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달 5.1%로 집계돼 지난 2008년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8월 한 달간 미국 내에서 17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의료와 금융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광업과 제조업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